미수를 넘긴 나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 하나는 남극 기지에 가는 것이다. 6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은 남극의 공기가 나를 감싸줄 것이다. 그곳에서 그리운 개들이 나란히 나를 맞이해 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에서 함께 책 읽는 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권애리 기자입니다. 책이란 건 참 굉장하죠? 정말? 오늘 함께 읽고 싶은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새삼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그냥 여기에 누런 종이들과 까맣게 인쇄된 글자들이 있을 뿐인데 나 스스로는 평생 못 해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생사를 건 모험과 대자연의 압도적인 위용과 삶이 써내는 놀라운 드라마들 그리고 그 드라마들 안에 휘몰아치는 감정들에 푹 빠졌다가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이건 정말 기적 같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오늘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오랜만에 이 정도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설레요, 정말로. 그 개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3월 15일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따끈한 신간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0년에 나왔습니다. 혹시 남극의 타로와 지로라는 개들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듣긴 했습니다. 워낙 좀 예전 일이긴 한데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개들이고 사실 세계적인 화제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1983년에 일본에서 남극 이야기란 제목으로 이 개들의 실화를 모태로 한 얘기가 영화화되기도 했고요. 2006년에는 요절한 할리우드 배우죠. 고 폴 워커의 주연작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책, 그 개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는 세상이 모두 아는 이 타로와 지로, 그 뒤에 가려진 그야말로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개의 이야기입니다. 빨리 읽고 싶어서 간질간질한데요. 간략하게 좀 배경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발췌 낭독을 하려면요. 일본이 처음으로 남극 탐사에 나섰던 게 1958년입니다. 이때 1차 월동 탐사대가 이 책에 나오는 표현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남극에서는 전동차, 기계만 믿고 갔다가는 생존이 위험해질 수 있다. 현대 문물도 문물이지만 개가 끄는 개썰매를 같이 준비해서 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요. 19마리의 가라후토견을 남극에 데려갑니다. 가라후토는 지금의 러시아 남사할린 지역을 가리키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이 여기를 점유했던 때가 있어서 이런 일본 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시베리안 허스키 또는 우리로 생각하면 진돗개나 풍산개가 떠오르는 그런 견종이에요. 실제로 일본의 1차 남극 탐사대는 이 개들이 아니었으면 탐사는커녕 생환이 어려웠을 정도의 상황들을 여러 번 겪습니다. 사실 지금 시각에서 보면요. 일본의 1차 남극 탐사대의 결성부터 이 개들을 끌어모아서 훈련시키고 데려가고 남극에서 겪게 되는 온갖 시행착오들이 그야말로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정도로 주먹구구인 면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여러 번 언급되지만 19마리나 되는 개들을 데리고 남극에 가면서 수의사 한 명이 동행하지 않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된 점이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그 안에 던져진 인간들과 개들 모두 좌충우돌, 악전고투하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남으면서 인간 대원들과 가라우토견, 썰매 개들 모두 끈끈한 생존의 유대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일본의 남극기지, 쇼와기지의 기틀을 닦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이 1차 탐사대가 2차 탐사대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남극을 떠나야 했겠죠. 여기서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없이 2차 탐사대가 또 활용할 수 있게 개들은 묶어두고 1차는 일단 나와라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탐사대는 처음엔 거절의 의사를 밝히려고도 했다는 대목들이 이 책에도 나오지만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 생사를 같이 했던 동료인 이 개들을 단단히 묶어두고 곧 2차가 오겠지 하면서 남극 쇼와 기지 자리를 벗어나는데요. 정작 직후에 남극에 진입하기 어려운 악천후가 덮치면서 2차 탐사대가 진입을 포기하고요. 일본으로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는 1950년대 후반이잖아요. 지금만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안에서도 엄청난 비난 여론이 들끓었었다는 게 이 책에 또 나옵니다. 남극 프로젝트 같은 거 때려쳐라, 그만둬라고 할 정도로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결국 1년 후에야 3차 월동 탐사대가 결성이 돼서 일본인들이 다시 남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당시 쇼와 기지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떠났던 썰매 개들 중에 타로와 지로 두 마리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화제가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로도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일인데요. 2020년에 출간된 이 책, 그 개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의 주인공은 타로와 지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다른 썰매 개, 그 개가 과연 누구였을까 추적해가는 르뽀입니다. 그 개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는 가에스 히로시라는 은퇴한 기자가 썼지만요. 기타무라 다이치가 감수했다고 나란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88세를 넘긴 기타무라 다이치 씨는 지구 물리학자, 은퇴한 교수이자 젊어서 일본의 남극 1차 탐사 월동대에서 썰매계 관리를 담당했던 대원입니다. 남극을 떠나올 때 15마리의 개들을 자기 손으로 쇠사슬로 묶고 떠나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맨 앞에 읽은 대목이 바로 이 기타무라 다이치 씨가 쓴 맺은 말의 일부분입니다. 고인은 아니었지만 생사를 건 모험을 함께했던 개들을 혹한 속에 굶어 죽게 버려두고 왔다는 죄책감 때문에 기타무라 씨는 3차 탐사대에도 자원해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던 타로와 지로와 조우한 바로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타무라 다이치 씨가 타로, 지로를 만났을 때의 사진이 이 책에도 실려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유명한 아, 나 이 사진 알아, 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기타무라 씨에게는 1980년대 이후로 가슴을 떠나지 않았던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982년에 나중에 함께했던 남극 1차 탐사대 동료에게 듣게 된 겁니다. 1968년에 일본의 8차와 9차 탐사대 교체 시기에요. 쇼와기지에서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썰매기 한 마리의 사체가 하나 더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자신이 1차 탐사대에 합류했었던 1958년 이후로 딱 10년 만에 일인 거죠. 그 전에 기타무라 씨는 3차 탐사대원으로 남극에 다시 가서 타로와 지로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다른 썰매개들의 사체를 수습했었습니다. 7마리는 그야말로 쇠사슬에 묶여있던 상태로 굶어 죽은 채 발견됐고요. 6마리는 행방불명, 그리고 2마리 타로와 지로는 살아있었던 건데요. 행방불명인 줄 알았던 6마리 중에 한 마리가 실은 타로 지로와 함께 쇼와기지에서 살았다는 걸, 나중에 사체로 발견됐다는 걸 1980년대 초반에 듣게 된 거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물음표가 그려지는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왜 자신이 3차 탐사대원으로 돌아가서 샅샅이 뒤졌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기록이 제대로 없는 걸까? 사실 타로와 지로가 생존한 채로 발견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1968년은. 그토록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인데다가 남극에 가는 탐사대는 모두 과학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정보가, 기록이, 기자들도 있었는데 전혀 전해지지 않은 걸까? 이 책을 쓴 가이스 히로시 작가는 은퇴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자신이 은퇴한 시점에 전부터 개인적으로 취재하고 싶었던 타로와 지로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80대 중반이 돼서 양로원에서 투병하고 있던 기타무라 교수를 2019년에 찾아가고요. 여기서 기타무라 씨로부터 제3에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후로 기타무라 씨와 함께 자료를 모으고 취재를 거듭해서 기타무라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가이스 히로시가 스토리 형식으로 완성한 르포가 바로 이 작품, 오늘 함께 읽는 책, 그 개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은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6마리의 썰매개 중에서 누가 타로 지로와 함께 있었는지 상당히 설득력이 높은 답을 찾아냅니다. 이 책을 직접 끝까지 읽으시면 그 개의 이름에 다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그 개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렸던 타로와 지로의 이야기 자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 아, 책이란 건 정말 이다지도 대단한 물건이구나 하는 뿌듯한 행복감이 함께 기다립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자극하는 르포인데요. 그저 부분 낭독으로, 발췌 낭독으로 들려드리고 직접 한번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의 남극 탐사 태동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미심쩍은 정황이나 1968년에 뒤늦게 발견된 제3의 개에 대한 기록이 사실상 전무한 이유 같은 가슴이 좀 답답해져 오는 어른의 사정, 부조리의 정황들이 있는가 하면 80 중반에 지병으로 고생 중인 노인과 은퇴한 저널리스트가 함께 세월이 흘러도 이토록 신선하게 새로워지는 진실을 향해서 함께 다가가는 그 취재와 추론, 기록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오만을 바람 한 줄기로 가뿐하게 쳐낼 수 있는 남극이란 대자연 속에서도 도드라지는 사람, 그리고 썰매 개들이 있습니다. 전에 유럽 여행 갔다가 융프라우 꼭대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단체 여행으로 가서 편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라면 먹고 내려오는 바로 그 휴게소. 유럽에 단체 여행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 나 어딘지 알아 라고 바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편하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올라갔던 융프라우를 제가 진짜 갔다 왔다고 해도 될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눈앞에 선명할 광경 하나가 남았습니다. 융프라우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야말로 광활한 대자연, 거대한, 웅장하다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눈 덮인 산맥이 펼쳐져 있잖아요. 라면 먹으면서 휴게소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모두 따뜻한 휴게소 안에 있고요. 저도 네, 컵라면 먹으면서 그때 휴게소 창 안쪽에 있었는데 멍하니 창밖을 보다 보니까 정말 그 휴게소 창 밖으로요. 그 광활하고 거대한 하양 그 한가운데에 점 두 개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둘, 뭐 스키어들이었는지 등반가들이었는지 그 압도적인 하양 속에서 점 두 개가 휴게소 창 안에서 봤을 때는 너무 느린 속도로 꾸물꾸물 움직이는데요. 지금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그 까만 점 두 개가 거대한 설원을 일순간에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던 그 찰나를요. 이토록 광활하고 공포나 압도라는 말 같은 걸로는 담아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대자연이 여기 있다고 한들 결국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하는 건 저 점 두 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는 저 점 두 개와 내가 함께 인류의 일원이라는 사실이라는 걸 벅차게 마음이 먼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살짝 정정해서 보태고 싶어요. 그 점 두 개, 그리고 썰매개들이 함께 있다고요. 단숨에 읽히는 400페이지 중에서 20페이지를 딱 골라야 했는데 어디를 읽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진짜 약을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400페이지가 순식간에 읽히기 때문에요. 언제라도 이 책 집어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의 그 요새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기분을 나눌 수 있으려면 역시 처음부터 찬찬히 함께 읽자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발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당시 1차 월동 탐사대와 이 개들이 남극에서 함께했던 어떤 날들을 골랐습니다. 내 손으로 그 개들을 쇠사슬에 꽁꽁 묶어 남극의 혹한 속에 굶어 죽게 할 날이 올지 몰랐던 어떤 날들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낭독하는 부분에는 남극에 갔던 19마리의 개들 중에서 여러 마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남극에서 쇠사슬에 묶여 굶어 죽어간 개들, 행방불명된 개들, 1년을 살아남아 다시 기타무라시를 만난 타로와 지로, 그리고 1968년에 사체가 발견된 타로 지로와 함께 생존했던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그 제3의 개도 여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남극에서 사람과 개가 함께 협력하며 살아남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면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면서요. 이 책의 끝에 밝혀지는 그 제3의 개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으니까 한번 추측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상 아무도 모르는 그 개의 이름. 그 개의 이름이 밝혀지면서 차원을 달리하면서 펼쳐지는 관점에 북적북적 가족분들과 함께 가 닿고 싶습니다. 팟빵의 몽실이모님,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YING님, JSHA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감사한 말씀 주셨는데 지금쯤 읽어보셨을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JSHA님이 제가 낭독하는 문장에 첫머리가 잘려 들렸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한 문장 발췌해서 먼저 읽기 전에 음악을 깔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혹시 오늘 낭독도 들으신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문제 찾아서 개선해 보도록 할게요. 낭독을 허락한 출판사 북멘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극으로 썰매 개들과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봄에도 북적북적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영하 25도의 옅은 안개 속에서 개썰매 탐사대는 쇼와 기지를 출발했다. 총 하중 400kg으로 상당한 무게다. 견인력과 근성이 강한 히프노쿠마와 고로의 활약을 기대한다. 그런데 오늘따라 평소 히프노쿠마한테 느껴지던 기백이 없다. 왜 그러지? 메인 엔진이나 다름없는 히프노쿠마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썰매의 속도도 오르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히 페이스가 떨어졌다. 첫날부터 이러면 곤란한데. 니시보리 대장이 초조한 듯 말했다. 기타무라는 히프노쿠마가 마음에 걸렸다. 싸움을 잘하고 공격적이긴 해도 썰매를 끌 때는 아주 열심인 녀석이다.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특유의 기계와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이틀째, 하룻밤 만에 회복했는지 히프노쿠마는 뭔가 다 떨쳐낸 듯 평소의 근성을 보여주었다. 선도견 리키가 이끄는 대로 굵고 날카로운 발톱을 해빙에 깊이 찍어 넣으며 사지를 약동시켰다. 다른 개들도 속도와 호흡을 맞춰주었다. 썰매는 악기를 연주하듯 아름답고 속도감 있게 질주했다. 첫날과 전혀 달랐다.
매일 이런 느낌으로 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니시보리 대장은 쉽게 말하지만 개들은 기계가 아니다. 개들도 인간처럼 몸 상태가 날마다 다르고 희노애락의 감정도 있다. 점심시간이었다. 치즈를 썰어 먹으려고 칼질을 했는데 치즈가 납덩어리처럼 단단해 칼날이 들어갈 기색도 보이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남극에서는 상상 이상의 일이 일어난다. 거대한 프레셔 리지와 맞닥뜨렸다. 해빙에 거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깨지면서 그것들이 마치 산등성이처럼 불쑥 솟아오르면서 포개지게 되는데 그것을 프레셔 리지라고 한다. 홀린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얼음이 치솟으며 굉음과 함께 깨졌다. 그 진동이 뱃속까지 전해졌다. 남극은 살아있다.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거대한 스케일이었다. 사흘째.
돔 경기장의 지붕처럼 생긴 구릉과 싸움이 시작되었다. 구릉의 폭은 약 2km, 높이는 40m 정도로 그다지 가파른 경사는 아니다. 하지만 썰매개들은 고전했다. 그곳은 부드러운 눈이 내렸다 쌓인 곳으로 개들의 체력을 심하게 소진시켰다. 개들은 몸이 반 정도 눈 속에 묻힌 채 달려야 했기 때문에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피폐해졌다. 게다가 겨우 빠져나왔다 싶으면 또 다른 구릉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져 있었다. 이대로는 무리다. 이런 곳에서는 속도보다 힘이 중요하다. 선도견을 리키에서 몬베스노 쿠마로 교체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썰매가 나가지 않았다. 인간도 개들도 지쳐갔다. 특히 힘 좋은 고로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썰매를 멈추자 눈 위에 풀썩 쓰러져 눕는다. 믿고 의지하던 고로가 쓰러지면 큰일이다. 조금 이르긴 했지만 캠프를 쳤다. 이 난적을 원구 빙산이라 명명했다. 나흘째, 설면의 상태가 최악이었다. 푹신하게 쌓인 눈 속을 개들이 파헤치며 나가려고 해도 의외로 단단한 눈의 저항력 때문에 썰매는 느릿느릿 나아갔다. 이렇게 높고 푹신하게 쌓인 눈 속을 통과할 때 선두에서 눈을 헤치며 길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작업을 러셀이라고 한다. 개썰매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타무라는 러셀 역을 맡았다. 개들이 전진하는 루트를 기타무라가 미리 단단하게 밟아 설면의 저항력을 줄이는 것이다. 효과는 있으나 러셀을 하는 인간은 녹초가 된다. 남극에서 땀은 위험하다. 충분히 조심했는데도 손과 발에 땀이 났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장갑과 신발 안에서 땀이 얼어붙어 마치 얼음 안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넣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 동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러셀 임무를 교대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제일 어리다 보니 아무래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닷새째, 9월이 되었다. 동상이 심해졌다. 발가락에 물집이 생겼다. 2도의 동상이다. 아프지만 남극 대륙까지 1km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다. 남극 대륙에 가까워질수록 눈은 없고 해빙면이 단단하고 매끄러운 창빙이었다. 개들은 빠르게 달렸다. 든든한 녀석들이다. 눈앞에 다가온 남극 대륙. 그러나 대륙의 끝자락은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이르는 얼음 절벽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런 곳에 설상차로 상륙하는 건 불가능해. 니시보리 대장의 기운 빠진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해서든 상륙 가능한 장소를 발견해야 한다. 얼음벽을 따라 개들을 달리게 하자 딱 한 곳, 빙하가 해빙면까지 완전히 내려와 있는 곳이 있었다. 완만한 경사면이다. 여기라면 설상차로도 상륙할 수 있다. 겨우 마음이 놓인 기타무라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주변의 경치 같은 걸 둘러볼 여유 따위 없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발 아래에는 블루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창빙, 눈앞은 순백의 남극 대륙이었다. 그 위로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감청색 하늘이 펼쳐져 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기타무라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동상 걸린 손가락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졌다. 발가락 통증은 극한에 달한 상태였다. 동상은 3도가 되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꼼꼼하게 칼로리를 계산해서 행동식을 준비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양이 부족했다. 배가 고파 미칠 것 같았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개들의 사료인 도그 페미컨에 눈이 간다. 고래고기에 밀가루를 섞어 기름으로 볶아 굳힌 비스켓 같은 것이다. 개 한 마리당 20개를 배급한다. 냄새를 맡아보니 고소하니 식욕이 돋는다. 참지 못한 기타무라는 후렛노쿠마, 히프노쿠마, 잭 목세, 도그 페미컨을 하나씩 먹었다. 그러나 대식가인 고로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붉은 빛이 감도는 고로의 눈이 기타무라를 노려보며 말하는 것 같았다. 내 밥에 손대지 마. 기타무라는 포기했다. 이때 작은 사건이 생겼다. 원구 빙산과 힘든 싸움에서 개들도 체력 소모가 컸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팠을 것이다. 어떤 개가 어린 지로와 타로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려 하자 옆에 있던 리키가 맹렬히 지저댔다. 늘 정의의 기사 같은 리키가 귀를 옆으로 딱 붙인 채 전투 포즈로 위협하고 있었다. 애들 먹는 걸 빼앗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타로와 지로는 어리기 때문인지 자주 베테랑 개들에게 먹이를 빼앗겼다. 리키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일까? 리키가 위협하는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그 개는 꼬리를 내리고 얌전히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을 보고 기타무라는 기쿠치 대원에게 웃으며 말했다. 리키는 꼭 타로와 지로의 아버지 같네요. 기쿠치와 기타무라가 니시보리 대장에게 불려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개썰매로 보슨 루텐까지 갈 수 있겠나? 갈 수 있습니다. 대장의 질문에 기쿠치와 기타무라는 동시에 답했다. 사실 기타무라는 자신은 있었으나 확신은 없었다. 자신과 확신은 다르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 싶었다. 유트레섬 탐사도, 가에루섬 탐사도 훌륭하게 해냈으니 역시 미답봉인 보슨루텐 등정 탐사는 산악부 출신으로서 피가 뜨거워지는 일이었다. 한번 포기했던 꿈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설상차 담당인 다스미 대원과 정비 담당으로 애쓴 오스카 대원에게는 미안하기 그지 없었으나 내게 굴러 들어온 기회였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개썰매로 탐사를 진행하면 거의 한 달이 걸리는 대원정이라 가져갈 식량과 장비의 중량이 상당했다. 뺄 수 있는 건 최대한 뺐다. 기자재는 가장 가벼운 타입을 골랐고 용변 볼 때 쓸 휴지의 장수까지 셌다. 그러나 생명줄인 식품은 여유 있게 가져가고 싶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기타무라는 식품 계산을 맡았다. 계산이라면 자신 있었다. 지금까지의 탐사 경험도 도움이 되었다. 무게가 나가는 통조림류는 캔을 버리고 내용물만 챙겼다. 어차피 얼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 냉동 육류도 포장을 풀고 종이로 말아 쌌다. 치즈도 포장지를 없앴다.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 기타무라가 식품이든 나무 상자나 포장지를 풀고 있으니 가까이 있던 개들이 계속 쳐다보았다. 자기들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미안하지만 이건 너희 점심이 아니란다. 이래저래 공유한 덕에 꽤 많은 양의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몇 번이나 검산한 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거면 충분하겠어. 출발은 10월 16일로 정해졌다. 후카이도 대학 산악부 출신 의사인 나카노를 리더로, 개 담당인 기쿠치와 기타무라로 편성된 3인 탐사대다. 출발일 아침, 기지는 짙은 가스에 둘러싸여 있었다. 설면은 적절히 단단하다. 인간을 포함한 썰매 전체의 하중은 350kg. 개들은 리키를 선두로 순조롭게 달리고 있다. 17일, 설상차로 미리 운반해둔 짐을 놓아둔 대포, 임시 저장소에 도착했다. 짐을 싣자 썰매의 하중은 순식간에 500kg을 초과했다. 게다가 적설량이 많아 눈 속에 푹 빠진 개들의 체력이 점점 떨어졌다. 개들은 있는 힘껏 끌었지만 눈의 저항이 커져 썰매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고로와 후렌노쿠마가 으르렁거리며 끌고 갔다. 조금 전진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잭과 아카도 힘을 합쳐 앞발을 맞춘다. 조금 더 앞으로. 그러다 탈진해 버렸다. 이날 밤은 인간들도 개들도 죽은 듯 잤다. 18일, 기타무라와 기쿠치는 눈앞에 원구 빙산군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했다. 무슨 일이야? 텐트에서 나온 나카노가 두 사람에게 말을 건다. 기쿠치가 앞을 가리켰다. 자그마한 눈 언덕이다. 50m에서 100m쯤 되는 높이다. 가에루섬 탐사 때 원구 빙산을 넘으며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적이 있다. 쉽지 않겠어. 언뜻 보면 작고 완만한 눈 언덕이다. 그러나 후카이도 대학 산악부 시절부터 명성이 자자했고 가라우토의 설원에 살았던 경험으로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는 나카노는 눈앞에 이어지는 작은 설산이 얼마나 난적인지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러셀을 해서 개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보자고. 나카노의 제안은 너무도 당연했지만 기타무라는 지난번 탐사 때 러셀을 하다 녹초가 되었던 경험과 땀을 흘리는 바람에 발가락이 3도 동상에 걸렸던 일이 떠올랐다. 그걸 다시 해야 하다니. 우울한 기분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기타무라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나카노가 이미 러셀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카노 선배,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꺼낸 말이니 나부터 할게. 기타무라, 다음은 자네 차례야. 나카노의 갈라진 목소리에 기타무라는 감동했다. 그러나 이번 원구 빙산은 가에루섬 탐사 때보다 강력했다. 가에루섬 탐사 때는 개들의 몸이 반쯤 눈 속에 묻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러셀을 해도 개들의 등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쌓여 있다. 개들은 눈으로 된 참호를 파면서 전진하는 느낌으로 10cm 또 10cm 나아갈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거친 숨소리, 기침하는 듯한 소리, 목줄이 목을 옥죄는 듯한 소리가 개들이 차근차근 나아가는 눈 아래쪽에서 들려온다. 10m 정도 가다가 개들이 멈추었다. 눈으로 된 참호 속에 차례로 쓰러진다. 그래도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한다. 앞발을 쭉 뻗고 뒷발은 가랑이를 벌리듯 몸을 지탱하고 1cm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로프에 목이 조인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앙코가 비명을 지른다. 그래도 전진하려고 한다. 불꽃 같은 개들의 투쟁심. 기타무라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그리고 외쳤다. 투!
투는 전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었다. 격려도 아니었다. 기도와도 같은 외침이었다. 기타무라의 절규에 제일 먼저 반응한 개는 웅크리고 있던 후렌노쿠마였다. 굵고 용맹스러운 앞발에 반동을 걸며 일어서려 한다. 겨우 앞발은 섰으나 경련이인 것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후렌노쿠마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뒷발에 힘을 주었다. 일어섰다고 느낀 순간 미끄러운 눈길에 뒷발이 걸려 옆으로 꽈당 미끄러졌다. 크게 벌린 입가에 하얗게 거품 같은 침이 흘러내렸다. 다시 태세를 잡고 도전. 이번에는 일어섰다. 가장 기질이 난폭한 녀석이 근성을 보여주었다. 썰매를 끈다. 전력을 다해 몸을 앞으로 숙인다. 썰매를 끌기 시작할 때면 늘 격하게 포효하는 후렌노쿠마가 오늘은 무언의 포효로 썰매를 끈다. 후렌노쿠마의 사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투지가 전염되기라도 한 듯 잭, 대리, 녹연인 데스까지 일어섰다. 5미터 전진하고 멈추고 다시 5미터 전진하고는 멈추었다. 이미 오래전에 한계를 넘었을 개들이다. 그러나 후렌노쿠마가 이끄는 한 다른 개들도 다 함께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유아 독존이던 후렌노쿠마가 다른 개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원구 빙상의 정상까지 러셀을 마친 나카노가 양손을 메가폰 모양으로 만들어 외쳤다. 빨리 와! 빨리 오라고! 그 말뜻을 개들이 알 리 없다. 그러나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한 듯 했다. 마지막 10m를 쉬지 않고 올라갔다. 정상이다. 개들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뱉어내는 숨소리가 거칠었다. 한동안은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눈앞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원구 빙산이 조용히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다. 개들을 잠시 쉬게 한 다음 두 번째 원구 빙산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기타무라가 러셀을 했다. 나카노가 빙긋 웃으며 여전히 썰매를 조종하는 기쿠치를 바라보았다. 기쿠치의 표정은 고글을 끼고 있어서 알 수가 없었다. 기타무라는 양손에 땀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계속해서 러셀을 해나갔다. 개들이 필사적으로 기타무라의 뒤를 따른다. 선두에 있는 리키는 평소 위로 쫑긋 세우던 귀를 약간 뒤쪽으로 눕혀 올라오고 있다. 가장 힘이 들 때 보이는 자세다. 10m 나갔다가 멈추고 다시 10m 전진했다. 한 번에 나아가는 거리는 짧으나 확실히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적이 감도는 남극당에 지금 들리는 것은 기타무라와 개들이 뱉어내는 거친 숨소리뿐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난적인 원구 빙산을 차례로 넘어간다. 하나 넘을 때마다 개들의 피로도는 높아갔지만 새롭게 투지도 생겨나는 듯 하다. 연장자 리키마저 지쳐 쓰러져 있다. 대신 선두 위치에선 젊은 시로가 팀을 이끌었다. 시로는 이제 완전히 베테랑들의 신뢰를 얻었다. 두 살짜리 시로의 움직임에 맞춰 베테랑 아카와 구로가 묵묵히 끌고 나갔다. 기타무라는 시로한테 품격이 느껴졌다. 언젠가는 시로가 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될지도 모른다. 드디어 마지막 원구 빙산. 기타무라는 완전히 탈진했다.
하지만 선배인 나카노에게 다시 러셀을 부탁할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하는 수밖에.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기쿠치가 썰매에서 내려와 다가온다. 그리고 입을 뗐다.
교대하자.
그 한마디가 기뻤다. 기쿠치도 기타무라의 한계를 본 것이리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눈 때문에 검게 탄 얼굴로 나카노가 웃고 있다.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기쿠치가 원구 빙산의 정상을 향해 러셀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썰매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은 충분하다. 모든 대원의 체력이 소진되는 것은 위험하다. 누군가는 기운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기쿠치가 소리를 질렀다.
기타무라, 썰매를 움직여!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기타무라는 개들의 머리를 일일이 쓰다듬었다. 귀 아래를 간지럽히고 코와 코를 맞대 문지르며 말을 걸었다.
잘 부탁해.
너희만 믿는다. 같이 힘내자. 부탁하면 개들은 들어줄 거라고 믿었다. 개들과 서로 이해할 수 있다. 개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썰매에 올라탄 기타무라가 큰 소리로 외쳤다.
투!
지쳐서 늘어져 있던 개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섰다. 선도견 자리로 되돌아온 리키가 부들부들 몸을 흔들고 툭 하며 첫 발을 내디뎠다. 뒤를 잇는 개들도 보조를 맞추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 남았어. 힘을 내줘.
기타무라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썰매를 몰았다. 인간과 개들이 일체가 된 원구 빙산과 싸움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개들도 사실은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완전 녹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짧은 휴식 후 호령 한마디에 늘어졌던 몸을 똑바로 일으킬 수 있다니. 기타무라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 속수무책이었던 개들이 이제는 인간의 마음을 읽고 헤아린다. 머리를 낮추고 기백 넘치게 원구 빙산을 헤쳐나아간다. 그것은 단호한 의지의 진격이다. 정상에 도달했다. 드디어 모든 원구 빙산을 돌파했다. 기타무라는 썰매에서 뛰어내려 개들에게 달려갔다.
너희 정말 대단해.
환희에 찬 얼굴로 기타무라는 모든 개를 차례로 끌어안고 뺨을 비벼댔다. 리키도, 시로도, 어린 타로와 지로도 기타무라의 얼굴을 핥았다. 후렌노쿠마와 몬베스노쿠마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할 일 다 했으니 난 잘 거야.
그런 느낌이었다. 이 두 녀석은 그런 점이 좋다. 고로와 앙코는 어리광을 부렸다. 대식가인 두 마리는 보상으로 밥을 달라 했다. 개들을 끌어안으며 기타무라는 개썰매가 처음 출동한 날을 떠올렸다. 남극에 도착한 직후에 개썰매는 참담했다. 소야호에서 해빙면에 내린 개들은 흥분해서 사행했고 서로 얽히며 폭주했다. 패들이라 불리는 해빙의 무릉덩이에 빠지기도 했다. 그 후에도 개썰매의 숙련도는 절망적일 정도로 오르지 않았다. 직진이 불가능했고 제멋대로 방향을 바꾸었다. 지시는 듣지도 않았고 지치면 꼼짝도 하지 않았다. 통솔이라는 말이 무의미했다. 대리와 몬베스노쿠마는 늘상 싸웠고 히프노쿠마와 아카는 고립되어 있었다. 어린 타로와 지로는 안전한 쇼와 기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성견들한테 자주 먹이를 빼앗겼다. 리키가 발견하고 타로와 지로를 지켜주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개들은 다른 개들한테 관심이 없었다. 팀워크랄 것이 없었다. 개썰매에 기대했던 마음이 희박해지고 개썰매 탐사 자체를 포기해야 할 위기마저 있었다. 기타무라는 안절부절 못하고 왜 안 되는 거지? 왜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거야? 하며 개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고심했다. 도저히 손쓸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던 가라우토 견들이다. 그 개들이 지금 일렬로 나란히 서서 대기하며 빨리 다음 명령을 내리라고 기타무라에게 집중한다. 가이루섬의 원구 빙산보다 더 어려운 코스를 돌파한 개들은 완전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았다.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의 대진격이었다. 거대한 건물 높이의 빙폭대를 통과하고 강풍에 의해 눈 표면이 딱딱하고 뾰족한 모양을 하게 된 눈의 융기부도 개들의 행진을 막지 못했다. 이제 보슨 루텐이 바로 코앞이다. 그러나 기타무라는 생각했다. 앞으로 남은 3km는 영광의 라스트런이다. 이 코스의 선도견이라는 명예는 지금까지 힘써준 리키에게 주고 싶다. 리키만 편애한다고 다른 개들이 화를 낼까? 아니야, 아마 이해해 줄 거야. 사실 거의 모든 코스를 선도해왔던 리키는 상당히 지친 상태여서 어제부터 중간 그룹에 두었다. 리키는 아직 덜 회복한 듯 보였다. 앞발 사이에 콧등을 묶고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리키는 이렇게 중간 그룹에 있는 게 편할지도 몰라. 기타무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리키에게 다가갔다. 리키는 자고 있는 게 아니었다. 기타무라의 방한화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눈 속에 파묻었던 얼굴을 들고 경쾌하게 일어섰다. 내 자리는 저곳.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정확한 발걸음으로 리키가 선도견의 위치로 향했다. 개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선두에 있던 시로는 환영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리키는 태세를 갖추었다. 리키의 눈은 보슨 루텐을 향하고 있다. 투! 기타무라의 호령과 동시에 리키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회색의 길다란 기가 쭉 뻗어 바람을 가른다. 약동하는 사지가 창빙을 긁는다. 튀어오르는 얼음 조각들이 남극의 태양에 빛난다. 달린다. 달린다. 머리를 위아래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긴 꼬리를 휘날리며 리키는 날아가듯 달린다. 기타무라, 나카노, 기쿠치는 리키의 몸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환희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